모니터 불빛만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밤에 그 화면 왼쪽 위에서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커서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그 앞에서의 막막함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 네.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죠.
맞아요. 머릿속에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막 맴도는데 도무지 그 첫 문장이 떨어지지 않는 두려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그 빈 화면에서 출발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단순히 인공지능을 뭐 똑똑한 검색기 정도로 쓰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 막막한 백지에서 첫 문장을 딱 떼고 거친 초안을 다듬고 또 블로그나 보도자료로 세상과 소통한 뒤에 번역이랑 시각적 이미지까지 완성해내는 그 완벽한 창작의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AI를 활용하는 방식, 그 통계를 보면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전 세계 AI 활용 순위에서 그 창작 글쓰기가 무려 19위에 올라 있어요.
오, 19위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게다가 특히 팬픽이나 이야기 짓기 같은 순수 창작 분야는 단숨에 4위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정답이 정해진 어떤 지식을 찾는 걸 넘어서서 존재하지 않던 이야기를 함께 지어내는 파트너로 AI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와, 창작의 파트너라. 그 웹소설 작가이자 의사이신 이낙준 작가님 사례가 이 맥락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마감에 엄청 쫓길 때 혼자서 그 모든 전개를 고민하면 막 거대한 벽을 마주한 기분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창작의 고통이죠.
그래서 이 작가님은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심박수나 체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지? 뭐 이런 식의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AI에게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막 논문 뒤지면서 낭비할 뻔한 시간을 확 줄이고 이야기에 뼈대를 세우는 데만 딱 집중하는 거죠.
아주 영리한 활용법이죠.
네, 여기서 AI를 대체자가 아니라 확장자라고 부른 대목이 저는 꽤 인상 깊었어요.
아, 확장자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 글이 막힐 때 AI를 활용하는 쓰임새가 전 세계 79위라는 데이터가 그 확장의 의미를 잘 보여주거든요.
79위요? 생각보다 사람들을 글 막힐 때 많이 쓰나 보네요.
네. 글쓰기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직장인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게 꽤 흥미롭습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막 첫 줄조차 못 쓰고 있다가 AI한테 퇴사하고 싶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좀 짧게 써줘. 이렇게 부탁을 해본 거예요.
아, 본인 감정을 대신 물어본 거네요.
맞아요. 그랬더니 돌아온 문장이 본인의 그 막연했던 속마음을 너무나 선명하게 딱 짚어내니까 그 문장을 징검다리 삼아서 난생 처음 자신의 에세이를 완성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도 글 쓸 때 백지가 주는 압박감을 잘 아니까 너무 공감이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생겨요. 보통 글을 대신 써달라고 하면 AI가 막 문단 전세를 통째로 뱉어내잖아요.
네, 길게 주르륵 나오죠.
그러면 그건 내 글이 아니라 기계의 글이 되어버리는데 이 직장에는 어떻게 자기 글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거기서 핵심은 바로 프롬프트의 단위, 그러니까 질문의 크기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질문의 크기를요?
네. 에세이 한 편을 써줘, 이게 아니라 다음에 올 문장 후보 세 개만 제시해줘,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AI가 문단 전체를 덮어버리지 않게 통제하면서.
아,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만 딱 제공하는 거군요. 듣고 보니까 AI는 자동차 엔진의 그 시동기, 스타터 모터 같네요.
시동기요? 오, 비유가 아주 좋습니다.
멈춰버린 엔진에 불꽃을 탁 튀겨서 시동만 걸어주고 싹 빠지는 거죠. 결국 운전대를 쥐고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건 온전히 내 몫이어야 하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네.
만약에 AI가 내 마음을 읽고 첫 문장을 써준 데다가 다음 전개될 길까지 막 세 갈래로 깔아준다면 이거 결국 내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뭔가 창작의 주체가 묘하게 AI 쪽으로 막 넘어가는 것 같은 약간 찜찜함이 남거든요.
아, 그 찜찜함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코넬대학교 연구진이 실험으로 아예 증명해냈습니다.
진짜요? 어떤 실험이었는데요?
연구진이 11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AI의 제안을 받으면서 글을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이한 현상이라면 설마 다 똑같은 글을 썼다거나 그런 건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인도 출신 참가자들의 글에서 나타나던 그 특유의 아주 독특한 문체나 지역적 색채가 싹 깎여나가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글이 서구식 영어의 평균값으로 그냥 수렴해 버린 거죠.
와, 각자의 개성이 평균화라는 이름의 롤러에 아주 납작하게 밀려버린 거네요. 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AI 언어 모델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 때문입니다. 이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은 기본적으로 확률 게임을 하거든요. 주어진 문맥 다음에 올 가장 통계적으로 무난하고 자연스러운 단어를 예측해서 이어붙이는 방식이죠.
무난하고 자연스러운 단어요.
네. 근데 이 모델들이 학습한 데이터의 절대 다수가 서구권의 어떤 표준화된 문서들이다 보니까 AI가 제안하는 문장들은 필연적으로 매끄럽지만 진부한 평균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계속 의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튀는 생각이나 독특한 표현을 버리고 기계가 제시하는 매끄러운 평균에 길들여지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엄청난 역설이네요. 내 한계를 확장하려고 쓴 도구인데, 오히려 내 생각의 범위를 그 표준 평균값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둬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를 보면 작년 4월에 세계 최대 팬픽 사이트인 AO3에서 무려 1260만 편의 글이 원작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되었다는 내용도 있어요.
네.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죠.
누군가의 그 치열한 창작의 결과물이 그 평균값을 만드는 기계의 먹이로 쓰였다고 생각하니까 손은 빌리되 머리는 빌리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왜쓸 것인가? 이 방향성만큼은 끝까지 사람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뼈대를 내가 직접 세워서 거친 초안을 딱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죠.
네, 첫 문장을 넘어선 상태군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이 다듬어지지 않은 글을 남이 읽을 수 있게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전 세계 활용 쓰임새 22위가 글 다듬기, 23위가 문서 초안 잡기로 나타나거든요.
그 뼈대를 세우고 고치는 과정에서 저는 특히 흥미로웠던 게 87위를 기록한 그 문구 평가하기 쓰임새였어요.
아, 그 화장품 브랜드 대표님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신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카피를 막 며칠째 고치다 보니까 본인이 완전히 객관성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때 AI한테 아주 독특한 역할을 부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 문구 어때? 하고 묻는 거랑 구체적인 역할을 주는 게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아예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냥 평가해달라고 하면 AI는 뭐 문법 교정이나 일반적인 칭찬, 참 좋네요, 이런 것만 늘어놓거든요.
영혼 없는 칭찬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대표님은 AI에게 너는 지금 2살 아이를 키우며 복직을 앞둔 33살 직장인이야 라는 매우 뾰족한 페르소나를 입혔습니다.
와, 엄청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나서 네가 스마트폰으로 스크롤을 막 내리다가 이 카피를 봤을 때 0.5초 만에 시선이 멈출 것 같아? 이렇게 물은 거죠. 제품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정작 고객의 시선을 놓쳐버린 개발자나 기획자에게 AI가 완벽하게 낯선 타인의 눈을 싹 빌려주는 메커니즘입니다.
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 맹점을 AI의 페르소나로 팍 깨버리는 거군요. 비슷한 맥락에서 58위를 차지한 이메일 어조 고르기도 참 재밌어요.
네, 직장인들 필수 기능이죠.
늦은 밤에 거래처나 상사한테 잔뜩 화가 나서 막 메일을 썼다가 보내기 직전에 AI한테 내용이나 팩트는 놔두고 내 감정만 싹 빼서 아주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한 어조로 바꿔줘라고 지시한 사례요. 이건 완전히 디지털 분노 조절 필터잖아요.
맞아요. 감정이 확 격해졌을 때 타인의 필터를 한번 거치는 건 직장 생활에서 아주 훌륭한 안전장치가 되죠.
근데요, 여기서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심이죠?
분노를 가라앉히는 건참 좋은데 반대로 진심이 온전히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해서 거래처에 깊이 사과해야 하거나 아니면 동료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야 할 때요.
아, 위로나 사과 메일.
네. 이런 메일까지 AI의 그 매끄러운 평균값 필터에 싹 돌려버리면 글은 완벽해질지 몰라도 정작 그 안에 담겨야 할 인간적인 영혼이 싹 빠져나가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와, 그 직관이 정확히 맞습니다. 텍스트의 표면이 너무 매끄러워지면요, 독자는 오히려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방어 기제요? 아, 뭔가 가짜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건가요?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한테 이메일을 읽게 하고 진정성을 평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글을 쓴 사람이 AI에 의존한 비율이 높다고 느껴질수록 독자가 느끼는 진정성은 82.8%에서 39.7%로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토막 이상 나네요.
네, 글의 문법이 완벽하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차라리 문맥이 좀 투박하고 서툴더라도 사람이 직접 쓴 흔적이 딱 보일 때 진심은 훨씬 더 잘 닿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런 무분별한 AI 다듬기가 기업 문화 전체를 멍들게 하는 워크슬롭 형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크슬롭이요? 그게 정확히 뭐죠? 형태는 뭔가 그럴듯한 문서의 모습을 딱 갖추고 있는데 정작 뜯어보면 알맹이가 전혀 없는 찌꺼기 같은 결과물을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미국 정규직 사무직의 40%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런 영혼 없는 문서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이미 만연한 현상이에요.
와, 40%나요?
보내는 사람은 AI로 한 1분 만에 초안을 딱 뽑아서 내 시간을 아꼈다고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 AI 특유의 장황하고 반복적인 워크슬롭을 받은 동료나 상사는 그 속에서 진짜 필요한 핵심을 찾고 오류를 검증하느라 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아, 나의 임지적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인 셈이네요.
그렇죠. 결국 저 사람이 보낸 문서는 믿을 수가 없다. 혹은 알맹이가 없다. 이런 꼬리표가 붙어서 장기적인 평판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겁니다.
내 시간을 아끼려다가 내 신뢰를 팔아버리는 셈이네요. 내부 이메일이나 문서가 이 정도라면 아예 대중을 향해서 나가는 글은 훨씬 더 조심해야겠어요. 자료를 보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인 블로그 글쓰기가 33위, 보도자료 쓰기가 80위를 차지했어요. 바쁜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걸 AI한테 그냥 통째로 맡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미 AI가 대량 생산한 무색무취한 워크슬롭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노출 순위를 저 뒤로 밀어버립니다.
아, 노출이 아예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블로그를 쓸 때도 우리 카페 홍보글 좀 써줘 이렇게 뭉뚱그려 지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토막내서 구체적인 분량을 지정하고요. 인간만이 가진 구체적인 경험을 재료로 넣어줘야 해요.
구체적인 경험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비가 올 때 첫 손님이 남긴 이야기, 이런 진짜 에피소드를 프롬프트에 딱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기계의 글이 아닌 진짜 사람의 글로 인식되죠.
아, 요리사한테 다짜고짜 맛있는 거 해와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 신선한 토마토랑 바질을 써서 소금간은 좀 약하게 한 파스타를 1인분 만들어줘 이렇게 아주 정확한 레시피를 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사를 싹 걷어내고 기자의 담담한 언어로 팩트만 딱 남기도록 프롬프트를 조율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절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국내용 소통을 넘어서 국경을 넘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전 세계 75위를 차지한 번역말입니다.
아, 번역. 번역은 AI의 능력이 가장 빛을 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무서운 위험과 함정이 숨어있는 분야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미국 거래처에 깨진 상품에 대해서 사과 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저는 영어를 진짜 전혀 못한다고 쳐보죠. AI한테 공손하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말투로 번역해줘 이러면 아주 그럴듯한 영어가 튀어나오잖아요.
네, 겉보기엔 완벽하죠.
그런데 제가 영어를 모르면 돼. 이 번역이 진짜 내 진심을 팩트 그대로 담은 건지 아니면 AI 혼자서 엉뚱한 소리를 지어낸 건지 어떻게 믿고 전송 버튼을 누를 수 있죠?
거기서 번역에서 AI가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뻔뻔한 유창함입니다.
뻔뻔한 유창함이요?
네, 이 언어 모델은 진실 여부보다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우선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챗GPT조차 드라마 대사 번역 테스트에서 무려 40% 이상의 치명적인 오력을 냈습니다.
40%면 거의 절반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미를 완전히 틀리게 번역해놓고도 영어 문장 자체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쓴 것처럼 너무나 매끄럽게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와, 차라리 막 어색하게 틀리면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번역기를 다른 걸 다시 돌려보거나 할 텐데 너무 유창하니까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로 엉터리 메일을 보내게 된다는 거네요. 야, 진짜 위험하네요.
그래서 법적 효력에 있는 계약서나 회사의 공식 보도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는 AI의 결과물을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 보도자료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네, 보도자료에 나도 모르게 아시아 최초 혹은 세계 1위 같은 허위 사실이 아주 유창한 영어로 번역돼서 배포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AI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보내기 버튼을 누른 사람의 몫이 되니까요.
책임은 결국 인간의 손끝에 있다는 말이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글의 뼈대를 잡고 톤을 고치고 외부로 소통하고 번역의 함정까지 피하면서
텍스트의 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세상에 딱 내놓을 때 텍스트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활용점정을 찍어주는 게 바로 시각자료인데 전 세계 활용 15위가 필요한 이미지 만들기, 44위가 영상 만들기입니다. 발표자료 표지를 구상할 때 16:9 비율의 미래적 색감, 이 텍스트 한 줄만으로 순식간에 그림을 얻거나 막 팔팔 끓는 용암을 얼음 폭포로 3분 만에 바꿔버리는 속도를 보면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네.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고 구현할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서 포기했던 상상력이 텍스트 프롬프트 하나로 세상에 튀어나오게 된 셈이죠. 그 중에서도 52위를 차지한 사진 편집 쓰임새는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아, 그 할머니 사진 복원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빛이 바래고 구겨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진을 AI가 깔끔하게 복원해내서 가족들이 다시 거실에 걸어둘 수 있게 해준 이야기죠.
그 사례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편집 툴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이어붙여주는 타임머신 같달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사진이 완전히 찢어져서 아예 배경이 날아갔거나 할머니의 옷소매가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쳐보죠. 이걸 AI가 복원한다면서 원래 없던 배경이나 옷의 패턴을 그럴듯하게 지어내서 채워넣는다면 과연 그 사진을 과거의 진짜 기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가짜 과거를 만드는 건 아닌지 약간 우려스럽거든요.
와, 기술의 온기에 가려진 서늘한 이면을 아주 잘 짚어내셨습니다. AI는 사진을 진짜로 복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은 픽셀들을 바탕으로 가장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픽셀을 새로 생성해내는 겁니다.
아, 복원이 아니라 생성이군요.
네. 사람의 손가락을 6개로 그리는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이 여전한 이유도 그것이 진짜 사람의 형태를 아는 게 아니라 픽셀의 통계적 패턴만 모방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게 더 위험합니다. AI에게 데이터를 딱 던져주고 막대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면 수치를 정확히 반영한 데이터 시각화가 아니라 그냥 65%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그림을 뱉어낼 때가 많습니다.
헐! 데이터를 반영한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고요?
네. 이걸 검증 없이 보고서에 넣거나 보험 청구용 사진의 배경을 AI로 채워 넣으면 그건 복원이 아니라 문서 위조, 즉 범죄가 됩니다.
와,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네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문제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터져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얼굴, 심지어 특정 작가만의 고유한 화풍까지 텍스트 몇 줄로 흉내내고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AI가 생성한 딥페이크 결과물에는 반드시 시각적으로 AI 생성물임을 알 수 있도록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방어막을 치기 시작한 거죠.
다행이네요.
네, 더 넓게 보면 이렇게 단 몇 분 만에 영상과 음성이 막 쏟아져 나오는 속도는 성우나 촬영업계, 영상 편집자 등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와 밥벌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거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빈 화면에서 출발한 완벽한 창작의 여정인 줄 알았는데 그 길목마다 유창한 거짓말, 뭐 평판의 추락, 저작권 침해라는 깊은 지뢰밭이 숨어 있었네요.
자, 이제 이 깊이 있는 대화를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커서만 깜빡이는 그 막막한 백지에서 출발해서 첫 문장에 시동을 걸고 감정을 덜어내서 톤을 맞추고 블로그와 보도자료로 세상에 나아가고 또 언어의 장벽을 넘는 번역을 거쳐서 마지막 시각적 이미지까지 완성해내는 전체 흐름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네, 이 길고 놀라운 흐름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결론이 있다면 이겁니다. AI는 인간의 물리적 시간과 상상력의 한계를 압도적으로 넓혀주는 아주 경이로운 조수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도구죠.
하지만 기계가 만들어낸 그럴듯하고 매끄러운 텍스트와 이미지의 껍질에 속지 않고 그 안에 팩트가 맞는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검증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무거운 책임의 주체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편리함에 취해서 책임마저 외주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자, 이제 이 여정을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어떻게 우리의 막힌 숨통을 틔워주고 복잡한 논리를 대신 구조화해주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놀라운 조수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초안 작성, 뼈대 세우기, 그리고 생각의 논리적 구조화 과정을 영원히 대신해준다면 오직 인간만이 훈련할 수 있었던 그 생각하는 근육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래 세대는 복잡한 사고를 스스로 엮어내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며 퇴화하게 될까요? 아니면 단순한 구조화를 기계에 맡긴 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더 높은 사유 방식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시동은 기계의 힘을 빌려 쉽고 빠르게 걸더라도 그 이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생각의 운전대만큼은 끝까지 우리 스스로 단단히 쥐고 있어야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 다시 그 막막한 빈 화면 앞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마주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창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는 데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끊임없이 탐구하세요.